지난 시간에는 6절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개괄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겸손의 계곡에 거할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6절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선생님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자들을 대적하거나 득이 양양하거나 자만심에 부풀어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삽니다. 누구한테 사사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고 출세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 만나면 정말 힘든 일들을 뭐 보는 것이 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대치동가 뭐 학원이 유명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들으니까 뭐 잘 나가는 선생님은 막 연봉이 100억대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입을 딱 그 어떻게 뭐 가르치는 일 잘 한다고 그렇게 야 돈을 많이 버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뭐 대학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학부형들이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문도 자세히 우리가 보면요, 사도 바울과 아블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학문적인 토대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 문하에서 수학을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자신은 정말 흠없는 완벽한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하고 여호와의 신앙에 철저하고 열심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 밑에서 배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사실 그래서 학교 이 출신들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느냐, 뭐 또 영국의 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나 미국의 하버드나 뭐 이런 데 나왔다라고 하면 그만큼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가말리엘 문하의 수화생이다.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와 우러러 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야 너희들이 주의 종들을 평가하는데 판단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이런 일에 너희 앞에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다른 열두 제자들 못지않게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월등해요. 예를 들어서 수제자라고 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결국 베드로 전서 후서 두 권밖에는 더 썼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려 13권 아니면 히브리서까지 뭐 포함한다면 14권까지 이렇게 쓴 상당한 학문적으로나 뭐 업적으로나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월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아볼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볼로는 물론 학문이 많은 사람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해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몰래 개인 교습을 시켜줘야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아볼로는 뭐 성경을 쓴 것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 아볼로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더 의시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아유 우리 나는 바울 선생님을 따르는 자들 까불지 마. 야볼로 뭐 비교가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고, 또 내가 아볼로보다도 월등한 업적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정말 더 많다고 해서 아볼로를 무시하고 내 소아에 있는 사람으로 하대하고 이렇게 취급한 것이 않고, 바울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았듯이 특별히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들이 간주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 주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분명히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스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더 높이고 또는 어떤 사람을 더 폄훼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정도의 교회야, 이렇게 우쭐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유를 말씀드린 것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계속 이어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가 되게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함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따라잡시다. 자기 자랑은 금물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에요.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칼빈 선생님이 주석을 보면은 구별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앞에 나서라.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런 이야기 사실 뭐 제가 뭐 물론 칼빈이 어떤 놈이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적인 존재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적 지위와 특권을 가진 것처럼 우쭐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도 월등하다라고 하는 지위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을 누가 부여해 주었느냐. 그런 지위나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나와봐라. 한번 같이 변론해 보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처럼 그렇게 우쭐대고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진 지위가 있다면, 그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 안에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무슨 탁월한 능력이나 공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부터 그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일꾼들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본인이 밤잠 설쳐가면서 정말 땀 흘려 노력하고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그래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내가 권력을 취하고 통치하는 자리까지 올랐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자기 것이냐, 주물락거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 국민들이 부여한 지위이거나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으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그런 나라를 만들고 섬기라고 주어진 직위 아닙니까? 국무위원들 명칭이 영어로 다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다 섬기는 봉사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부 인사들을 보면 국민들을 뭐 붕어나 가재나 개구리 죽임을 하고 개돼지만 또 못한 존재들로 언사하는 이런 꼴불견 노릇을 하는 자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도 공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레버런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사도 미니스터, 사역자, 섬기는 자 아니에요. 목사, 파스타, 목자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업무 수행을 충실하게 잘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지위를 누가 얻느냐, 내가 스스로 따낸 것이냐, 내가 스스로 획득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명칭을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명칭이 대변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죠. 뭐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받았으면 거기에 충실한 자리, 뭐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나 하여튼 자기 일에 충실한 자, 결국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분노를 자아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업무에 충실한 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안심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일들, 그런 모습으로 좋아하지 않겠어요? 공의를 깨고 불법을 자행하고 사욕을 채우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정말 주어진 권력의 권한을 사용해서 법에 기록된 대로 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때 정치 지도자나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정말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교회 지도자도 최고의 지존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양무리를 잘 돌보라고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무리들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도록 정말 힘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에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로 세워놨는데 목사가 영 성도들 돌보지 않고 지 할 일만 하고 지 뭐 좋아하는 것만 안 되든지 이러면 그게 얼마나 교회가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에 충실한 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을 보게 되지면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목자로서 정말 자신의 업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을 보이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교회 역시 교회법에 의해서 그런 자들을 치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의 권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교회 질서와 성결을 위한 조치이지 말씀을 어긴 자들을 단순히 벌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1556년에 제네바에 망명해 온 영국의 회중들을 위해서 작성한 제네바 치리서를 보면 권징의 목적을 이렇게 이해해서 형제를 중상하려고 하는 것이보다는 형제를 얻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약한 자들을 위한 성소가 되는 것을, 악한 자들을 위한 성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선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회개를 통한 교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어지면 장로교회 이 치리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얼마 전에 출판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제네바 이 치리서, 또 프랑스 종교개혁, 프랑스 개혁교회 치리서,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2 치리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온 치리서 이런 것을 모아서 이렇게 한 것인데, 정말 뭐 목회자들도 읽어봐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책들을 보는 것이, 아 교회가 정말 이렇게 운영되고 지도 살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오늘날 교회 권징은 사실은 이 우리 선배들이 제시해 놓은 그런 권징보다는 사실 사람들을 징벌하고 형제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 교권의 횡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뭐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따져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예, 뭐 다 토토리 키재기인 거죠. 누가 더 낫고 더 나 못하다 이거를 이야기할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 다 바깥에서 온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다 너도 나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1장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각각의 지체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 대만족하고 자신의 직임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 수행하는 자가 되어는 것뿐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섬기라, 즐거움으로 섬기며 찬송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지체의 영광이고 명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따라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지체가 각각 있어야 할 곳에 두시고 그의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세움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각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폄훼하고 비방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뻐개거나 군림하는 짓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야 교회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새도 부릴 꿈도 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진짜 머리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열두 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내가 으뜸이다. 내가 정말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끝이 되어라. 마지막 말제 자리 끝에 내려가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더군다나 또 10장 44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누군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라?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교회는 정말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신자들,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다 공동체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고 싶고 진짜 으뜸이 되고 싶고 진짜 나 잘난 사람이라고 나서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맨 밑에 내려와서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화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못 받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화평을 조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때문에 계속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쎄 정말 뭐 자살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존재 가치가 없는 게 그런 사람은 아니 뭐 때문에 살아요? 왜 분란을 일으켜? 정말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서로 돕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나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벌어진다.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하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좀 알아주라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에 온갖 혼란이 일어나고 요란한 것이 발생하고 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을 가만히 이제 싸움 모든 싸움의 그 근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뭐 여러 다른 이유를 다 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것 때문에 싸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의적이고 경멸적이고 도전적인 기질을 억제하지 못하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불화와 언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보면요, 요한삼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발음이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아 정말 더럽고 치사한 놈이고 더메드리오는 더해주십시오 하고 저렇게 세워주고 하는 사람 그게 더메드리오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세우는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데 으뜸이 되고자 항상 설쳐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정말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그냥 막 욕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하게 모든 걸 자기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아 정말 더럽고 치사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 봐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윗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라고 하고 침탁 뱉고 돌아서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마워 반가워 정말 감사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좋다 이런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남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가 훨씬 더 부각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주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마치 자신이 샘을 치러야 할 자인 것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말씀으로 성도들 잘 먹이고 살피고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랑은 금물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조금이라도 꿈틀대면 하나님 죽이세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러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일을 날마다 했잖아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아이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아,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 자랑하니라고 그냥 인생을 다 보내도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그 사람들을 정말 이 굴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 근데 사도 바울이 일체 바라지 않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죠.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자랑은 금물이나 자랑은 누구만?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따라서 합시다. 특정인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것이 진짜 영광이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높임을 받는 것이 진짜 영광이 아니고 모두가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 뭐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업적을 많이 나타낸 사람들이 우월적인 지위나 특권을 가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다섯 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주시고 그러니까 받은 것 자체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받은 자가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우리 주변에 말에 있어서도 타고난 능력이 있고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재능에 있어서도 남들보다도 뛰어난 월등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센 자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부를 획득하고 특권을 행사하며 다스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거 그것만 마땅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가? 물론 그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거나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비굴하게 행동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여러모로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례히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 낙스나 칼빈이 그 치리서를 쓰면서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계급적인 성직자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성직자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그냥 계급이 있는데 교황이 이제 제일 위에 있고. 그래서 목사로도 어느 누구도 나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으면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목사들도 보십시다. 제가 칼빈보다 뛰어나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뛰어나신 분이지만 칼빈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뛰어난 학자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별 볼일 없는 목사들도 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조지 휘필드 같은 분을 제일 좋아하는지, 정말 기독교 역사가 난 최대의 설교자라고 손꼽힐 만한 분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그야말로 저는 발밑에도 못 가는 그냥 평범한 설교자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읽어본 이 정말 탁월한 종교 개혁자들, 기독교 위인들, 이 위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단 한 사람도 내가 너희들보다도 월등한 주의를 있다라고 뻐기고 이 자랑하고 뽐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을 쓰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다 낮추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 막대기도 못한 자라고 그렇게 간주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말씀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쫀낙스 같은 사람이 메리 왕이 당신은 도대체 뭐냐, 내 밑에 있는 신하가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감히 나한테 와서 이렇고 저렇고 큰 소리 외치냐. 그러니까 마담, 나는 이 나라에서 군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높임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개 종에 불과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왕인 마담 여왕한테 마담해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그 장면이 정말 얼마나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으로서 정말 높임을 받는 그런 주위에 있지 않지만 말씀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지만 성도들에게 한없이 온화하고 따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다 같이 겸손히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특별히 동역자들을 귀히 존귀히 여겼어요.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포효하는 호랑이같이 무서웠지만 주님의 양들을 인도하는 데는 모세처럼 온유함을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높은 지식과 능력을 가졌기에 혹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에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을 하대하거나 그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이 우월적 의식을 가진 것은 반드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우리가 지금 사명자들 하면 특별 기도 가운데도 있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해요. 사실 뛰어난 사람들, 월등한 사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터득하고 배운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도 다 앞서간 선배들로부터 부여받은 거잖아요. 배운 것이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남들보다 다른 복을 내가 가지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만 높임을 계속 받고 백성들은 하대 취급받고 개돼지만 또 못한 거죠. 그건 대통령의 영광이 아니에요. 대통령 때문에 온 국민이 세계 사람들이 존중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될 때 그가 진짜 지도자 아니겠어요? 목사 혼자만 교회에서 높임 받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목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게 그게 진짜 영광이다.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세나 재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되지 않고 도리어 괴롭히는 것이 된다면 그 권세 하나님께 도로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재주 무용지물이에요. 반납하지 않고 계속 휘두르면 반드시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도요, 칼 잘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칼이 자기 목을 겨누는 것이 되잖아요. 성경은 칼을 쓰는 자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존재해.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현역 최고참 검사가 퇴임하면서 명심보감에 있는 글귀를 인용했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세를 지녔다고 해도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를 만나게 된다. 감옥 안 간다고 누가 자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권세를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다 보면 스스로 망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의 교만은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뭔지를 알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남에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은덕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들을 공급하도록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우쭐대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8절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뜻은요. 과거에 이미 우리의 사역을 통해 너희가 배불렀다. 그리고 지금도 부자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그들의 쾌락적인 삶도 사실 바울과 아볼로 전혀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힘을 다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의 왕국이 뭐냐? 너희가 지금 우쭐대고 잘났다고 뽐내는 것 보니까 너희들이 추구하는 왕국이 뭐냐? 이걸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께로 받은 것 가지고 내가 먼저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월등하게 낫다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하나됨이 아닌 분쟁과 다툼의 나라는 사도들이 제시한 나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누가 영의정할 것이냐, 누가 좌의정할 것이냐, 이것에도 관심을 두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그런 나라로 착각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남달라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해야 한다면 사실 사도들이야말로 더 우월적 지위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사도들만큼 많이 받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변변치 못한 제자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월등하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몰랐을 때는 서로 싸웠잖아요. 길 가다가도 누가 좌회장할 건지, 누가 우회장할 것인지, 누가 높은지 싸우고, 그래서 그냥 새벽에 내 엄마는 예수님에게 뇌물 갖다 죽을 줄면서까지 뭐 내 아들 중 주의 나라가 임하면 누구는 오른편은 누구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모를 때는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어떤 건지 알고 내가 거기에 치리에 복종하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선언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임을 알게 된 후로 사도들 중에 교권을 잡고자 금권 타락 선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자신들의 화려한 업적을 자랑하는 잔치를 벌인 적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그들은 예수 외에 다른 만족도, 다른 영광도, 다른 기쁨도, 다른 어떤 즐거움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상상의 나라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나라의 영광은 근거도 없고 몹시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체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냐? 사실 바울과 아볼로가 도구로 사용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배부르고 부유함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귀히 여기지 않았거든요. 계속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쓴 이유 중에 바울이 진짜 뭐 사도냐,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고 머리를 폄훼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이 아니면, 즉 사실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정말 만족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양식들을 공급함으로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그거 보고 즐거워한 것인데, 바울과 아볼로를 싹 빼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교회에서 우쭐대고 하는 이런 모조리 같은 못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고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요, 이렇게 정말 사도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와서 지내왔는데, 이게 인간들이 하다 보니까 교권이 생긴 거예요. 성직자 간의 우열이 조직적으로 허용되었어요. 중세 교회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계급을 다 깨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장로교 7.2서를 꼭 한번,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정말 씨름하면서 말씀에 근간 바른 교회 정치 원리들을 제시했는지 엿볼 수 있는, 그야말로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정말 철저하게 다루면서 지도를 했는데, 그 만인 제사장 원리를 우리가 다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지위와 특권,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지게 되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에서 2장 9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다. 그 바울이나 뭐 사도들 개인들을 이야기한 게, 모든 성도들이잖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주고 그 하나님의 하늘에 속히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야, 너는 나랑 달러,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너희 손대서는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귀천을 떠나서 내가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늙었느냐 젊었느냐 뭐 좋은 가문이냐 이런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복, 오늘 10편 50편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천지에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는,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에 인해서,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길인 것을 알고, 우리 서울교회만의 자랑거리가 뭐가 되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복된 도구로 아름답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